구약성경 797면 욥기 3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욥기 37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방송사 종교 PD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문이 있다고 수소문해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고 했더니 성경에도 손금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뭐 몇 번 안 읽어봤지만 손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랬더니 욥기 37장 7절을 보라고. 그래서 제가 37장 7절을 열어보았더니까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 모든 사람의 손에 있는 표가 뭐겠냐. 수상학자들, 그러니까 손금 보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손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손에 표를 주셔서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다. 그가 지으신 모든 것,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손금을 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게 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뭐냐? 바로 운명이다. 그래서 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가? 성경을 개정하시던 분이 혹시 손금을 믿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은 쉬운 본문은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그 손에 표를 주었다. 이것이 번역이 가능한데 원래는 봉인하다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씨를 붙이다, 봉인하다. 그래서 왕의 편지를 봉인하다, 매매 계약서를 봉인하다, 예언의 글을 봉인하다. 그런데 또 왕의 반지로 조서에 인을 치다. 그러니까 이 동사에는 인을 치다 하는 뜻도 있고 봉인하다는 뜻도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봉인을 한 이후에 인을 딱 쳐서 이렇게 다시 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관습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욥기에서 세 번이 더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셨다. 9장 7절에서 하나님이 별들을 봉하셨다. 어떻게 별들을 봉하셨는가? 구름으로 봉하셨다. 중동의 별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난다 할지라도 구름이 가득하면 구름이 별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별들도 빛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으로 별들을 봉한다. 이런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7절에 보면 14장 17절에서는 욥이 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욥의 허물을 봉하신다는 이 말씀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죄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여기에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비추어서 이 본문이 어려워지는데 표준 새번역에 보면 이런 직설법보다는 의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봉하신다는 것보다 해주실 것이다. 비록 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허물을 이렇게 봉해버려서 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어쨌든 봉하다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33장 16절에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을 하시나이다.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한번 가르쳐준 발음이나 교훈은 우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도장이 콱 찍게, 인치다, 인치는 것은 표를 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표를 주다라도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봉인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에 표를 주었다는 번역도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번역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손을 봉인하다 혹은 손을 봉인하다가 되면 이게 수거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참 낯설지만 손을 봉인하다 이렇게 되면 일을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을 멈추게 하다,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손을 묶어버린다, 하던 일을 멈추게 한다, 모든 인간의 활동을 정지시킨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손을 못 쓰게 하다, 이것이 손에 표를 주다는 것보다 원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욥기 37장의 문맥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금 전체적인 정황이 겨울 같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은 바로 천둥 소리이고 그리고 번개도 번쩍여서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6절에는 눈보라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9절에는 매서운 북풍과 함께 추위가 온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얼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더 이상 쏘다닐 수가 없어서 자신의 굴에 숨는 모습이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겨울 풍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손을 봉인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혹한이 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필 손인가? 왜 손을 봉인한다고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 모세 김치라고도 할 수 있고 김희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 욥기 주석에서 손이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손으로 모든 씨를 뿌리는데 이 더 이상 씨를 뿌리는 일을 못하도록 우리의 손을 봉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봉하시는 목적은 7절 이행에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으신 것은 그의 일로 볼 수도 있고 그의 작품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맥에서는 매서운 추위가 그 추위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기만 하라라는 것이 엘리후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단지 내 상황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냥 바라보게만 하는 이런 인생의 계절이 있음을 엘리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손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생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은 은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중병이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파산을 당하는 것,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정치적인 고립을 당하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정황이 인생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손을 봉하는 것이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겨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추워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계절입니다. 마음까지도 꽁꽁 얼어붙는 계절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때를 당한다면 엘리후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예술가들은 이 겨울을 참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본 것 같습니다. 겨울을 가장 잘 보고 음악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비발디일 것 같아요. 얼어붙은 차가운 겨울을 그는 고요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이 눈으로 뒤덮여 있고 나무가 바람에 뒤흔들리고 맞바람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어쩌다 빙판에 미끄러져가지고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려고 하다 또 미끄러지는 그런 우스운 장면을 비발디는 거의 겨울 속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풍이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그 안에서 내고 있고, 그래서 겨울도 기쁜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가장 잘 그려낸 사람은 추사 김정희일 것 같습니다. 세한도를 통해서 그 유배간 제주도의 그 혹독하고 차가운 겨울 풍경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잘 그려낸 것 같습니다. 캔버스가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무 네 그루, 잣나무 두 그루, 소나무 두 그루, 그리고 그가 지금 귀향 가서 살고 있는 허물어져 가는 집 한 채, 그 혹독한 겨울에도 잣나무는 꿋꿋이 서 있고 젊은 소나무는 기계를 잃지 않는 이런 인생의 겨울을 추사는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내 손으로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큰 손이 있고 세상의 큰 손보다 더 큰 우주의 손이 있다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거대한 손이 우리의 성공과 성취와 자랑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능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작품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아픈 작품을 바라보는 시간이 짧았으면 좋은데 이외로는 너무나 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상황이 바뀔 것 같은데 안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생 바라보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거기에 주님의 작품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겨울을 만드셨을까요? 겨울에는 나무들이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그 다음에 오는 한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봄에 잎을 낼 수 있고 여름과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역경을 통과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점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기에는 손을 봉하다와 유사한 본문이 하나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봉하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27절에 보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발을 착고에 채우고 내 발자취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 점검한다는 이 동사는 새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막 파내어서 새기는 것입니다. 내 발바닥을 파내어서 발바닥에 무언가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종의 표시를 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귀를 뚫어서 우리가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도 내가 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5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 손에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손에 문신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에 문신을 새긴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욥기 13장에서는 발에 종의 표시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종의 표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욥이 어디를 가든지 종이라는 이런 신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일거수 일투족이 주인의 감시 속에 있는 그 불편함을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손발이 다 묶이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깊은 묵상을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할 때입니다. 내 손발이 묶이는 것이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나를 그렇게 묶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홍 글씨를 우리의 이마에 쓰고 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지금은 우리의 손발을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처럼 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비천하게 만드십니까? 이 욥기 본문을 번역한 37장 7절을 번역한 고대의 번역자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 단어를 우리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작품을 거의 만든 것을 연약함으로 번역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관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단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보다라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지만 한문에는 볼시도 있고 볼 견도 있고 그리고 관조할 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에서는 이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전부 눈 목자를 쓰고 있습니다. 볼 시는 뭐냐 하면 한 곳을 집중하여 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갑골문에서. 그리고 볼 견은 그 밑에 팔자로 만들어진 이것이 사람의 모양이고 그 위에 큰 눈 목자가 있으니까 사람이 크게 보다 한 곳을 뚫어지게 보다 그리고 크게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관자가 가장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관자는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다. 눈을 크게 뜨고, 저는 눈이 작지만, 그래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도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닮았다고 하는데, 이 작은 눈이라 할지라도 크게 뜨고 잘 보다. 그래서 이 관이라는 이 단어에서 관념도 나오고 관상도 나오고 관세음 보살하는 관세음도 나오고 관조라는 이런 단어도 나오고 관에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약해져서 우리의 성공신화가 다 깨어지고 나서 연약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를 관조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세계를 이제는 좀 보라는 것입니다. ABC만 하지 말고 XYZ까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세계도 물리의 세계만큼 오묘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의 세계가 측량할 수 없는 세계라면 영혼의 세계도 무한 세계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욥은 그의 손발이 묶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위대한 욥이 손발이 다 묶이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세계를, 가장 놀라운 세계를, 가장 깊은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손발이 묶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해도 좋다,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깊은 탄식 속에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욥은 손발이 묶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정의가 도대체 뭐요? 성경에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욥기는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정의도 있고 우주적 정의도 있음을, 우리의 모든 정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청량할 수 없는 정의의 세계가 욥기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또 지혜를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혜가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욥기는 끝없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욥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더 뜨거운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저의 친구가 지난 한 달 동안 설교를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 안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동안 사역이 너무나 성공적이었는데, 그가 평생 위해서 기도하고 몸바친 그 안산이 가장 비극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는 화가 실제로 너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 속에서 겪고 있는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화가 너무나 많이 났는데도 이렇게 내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속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패러다임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참 단순 무쌍한 모델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깨어졌음을 이제는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거대한 붕괴를 경험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는 때입니다.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라고, 더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라고,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라고, 더 깊은,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좀 나누자고, 평생 너 잘 살았는데 이제 나하고 좀 놀자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때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봉하시는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또 우리의 발을 묶으시는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에는 베드로 일생이 두 단계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늙은 시절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스스로 띠띠고 다니던 자기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다니던 때였고, 늙은 시절은 팔을 벌리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스스로 띠띠고 다니는 시절은 능동적인 삶을 사는 때고, 팔을 벌리는 것은 팔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팔을 벌리게 되는 것이므로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두 시절을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넘칠 때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팔을 걷어붙이고 내 자식의 인생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수동적인 것이 무능해 보이고 개성도 없고 책임도 안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로 접어들면 수동적인 삶의 묘미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나서는데도 일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비로소 거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도 적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도 할 때 늘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수동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는 너무나 능동적인 것 같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소리부터 지르고 나가는데 참 어려운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기도의 진정한 묘미는 수동에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 졸아버리거나 하는데 그 마의 15분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춤추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춤을 모르지만 춤추는 것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호흡이 맞추어지고 스텝이 꼬이지 않는 것입니다. 갈수록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이런 기도의 생활이 있습니다. 요한은 팔을 벌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 팔을 벌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예수님도 최종적으로 수동의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생에도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팔을 벌리는 마지막 삶이라고 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흔적이. 사실 예수님의 몸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있는 흔적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요것은 십자가에 달다는 용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달릴 수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십자가에 어떻게 달렸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달렸다. 그러니까 바울은 못이 박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망치 소리를 듣고 있고 그 못이 예수님의 손을 파고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신음과 비명 소리를 듣고 있고 그 선혈이 뿜어 터지는 이 장면을 십자가에 못을 박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그가 섬기고 있고 그가 평생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몸에 못 자국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몸에 상처를 내어서 많은 흔적들을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에게도 흔적을 만들었고 종에게도 흔적을 만들었고 종교인들에게도 흔적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우리는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전도하다가 맞아 터진 흔적일 수도 있고 그의 몸에 있는 육신의 가시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7주일째가 되는 50일이 되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선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온 교회가 처음 성령의 충만을 온 교회가 대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독특한 말씀을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성령과 연관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약속의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치심은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뜻도 있지만 이 인치다는 이 동사는 이 명사는 상업 용어에 있어서는 보증금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일단 보증금을 먼저 주고 나머지 잔금을 다 지불한 이후에 그 물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보증금을 주었으면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성령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금, 이 보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하는 그 구원은 확실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 인쳤다는 이것은 세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십니다. 성령이 이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날마다 증거해 주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는 불을 받았을까요? 오열을 했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근본적으로 변했고 그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그 인치심을 자기는 부인할 수 없다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확실히 있습니까? 우리의 인치심, 그것은 굉장히 다양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체험이 주님을 만난 첫 체험이 인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치심은 더욱더 인격적이고 영적이어야 영속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더 깊은 확신,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 될 것입니다. 교만했던 우리가 겸손해지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일 것입니다. 편협했던 우리가 더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일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야심이 그리스도 중심적 열정으로 변하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서 더 깊어지고 확신 가운데 임하고, 물론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지만, 가까이 오시기도 하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인치심이 우리 속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나는 안 믿어도 나는 믿는다는 유명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박 목사님만큼 이성적인 분은 성경이나 그 신앙에서 너무나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안 믿어도, 내가 믿을 수 없어도 나는 믿겠다, 나는 믿는다. 이성은 의심해도 신앙은 나에게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주고 있다. 이것이 박윤선 목사님의 인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발이 묶일 때, 우리가 마치 종이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작품을 더 깊이 감상하고 우리 속에 인치신 그 기업의 보증을 우리 모두 확신하고 영원한 삶을 지금 이곳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겨울을 만난 주님의 모든 백성들, 이 나라 모든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혹한을 맞이할 때 화만 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수용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관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시고, 또 이 짧고 허무한 인생 속에 새봄이 잉태되고 부활의 생명이 잉태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주님의 세상을, 주님의 세계를, 주님의 작품을 더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 혹한을 잘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증거가 우리의 믿음이 증거하는 것과 거꾸로 갈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붙들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을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확정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